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바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그 문제가 다 해소가 되면은 두 번째 편지를 안 써도 되는데,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 그 바울의 귀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편지로서 그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수고함, 어떻게 보면은 섬김이지요. 그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앞에 바울의 주위에는 항상 매일의 삶이 있고 매일 그 접하는 영혼들이 있고, 사실 그 속에서도 매일 넘치게 바쁘게 지내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그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러한 그 내용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들을 때에 내가 필요해서 들으려고 그러면은 내 문제를 내가 감지했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는 것은 사실은 매일 있는 일인데,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지금 잘못됨이나 치우침이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적지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사람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아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바울 안에 있는 그러한 그들에 대한 마음이 편지를 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금방 딴짓하고 딴 데 바라보고 딴길 가고 다르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육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 죄짓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시 그 보시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린 거룩해질 수도 없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정말 마땅히 알 바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머리로 속에서 정말 마음으로 감지하고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놓을 때 우리는 그냥 내게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매일 내가 비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 내 얼굴을 알수 없듯이,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 자신의 그 내면을 비침받을 수가 없다. 지금의 상태를 알 수가 없고, 또 내가 어떻게 수정받아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럴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놓고 있을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줄 알아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많은 책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대한 바울의 사랑이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제대로 서서 올바로 잘 살기를 원하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더불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 편지가 그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혀지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향한 마음은 축복이고, 그들을 향한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의 그 대화나 무엇을 행동할 때에, 그것이 편지든 말이든 뭐 어떤 행동이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결국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거를 가르쳐줘야지, 이거를 수정해줘야지, 어떠한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여러 가지 그 조그마한 자기 그 목적에 근본적인,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느냐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양육할 때에도 야단을 치거나 또 아니면 권면을 하거나, 그리고 또 뭔가 가르쳐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왜 하는가? 이게 나의 원함인가? 그들을 위함인가? 아니면은 정말 욕심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러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의 자기의 어떠한 그 입장에서 자기의 마음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일관성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우리를 치유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영생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생기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목적에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야단칠 때 이게 너를 위한 거야라고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 또 정말 뭐를 위한 건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서 이게 사랑이야,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거야라고 하고 여기고 있는 것뿐이지 그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즉 그들이 은혜 가운데 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요. 예수님의 평강은 말씀대로 살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담이 없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을 때 생겨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나의 평강을 준다고 할 때에 그 평강은 내 계명 안에 거하라요. 행해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그 갈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인 것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때, 그것은 즉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증거한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결국 말씀대로, 계명대로 삶으로만이 증거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것이 없을 때 평강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껄끄럽다. 그거는 관계 속에서 평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껄끄럽지 못함이 왜 그런가? 물론 상대방이 잘못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상대방이 잘못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르시니까. 그러니까 그 오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움이 있을 때는 그거는 분명한 것이 나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껄끄러운 채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춤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제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정말 드러날 경우라도 죄를 죄로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나의 거룩한 자녀라고 받아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평강해집니다. 근데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서 나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틀린 채로 계속 있으면 불편한 그대로 있듯이. 또 은혜라는 것은 오늘이 지금이 은혜의 날 구원의 때라고 하는 그 은혜는 결국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줍잖음, 하우브리적인 그 어리석음, 또 정말 스스로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그런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할 때에 사실 은혜를 은혜로 알지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큰그 죄는 깨달음에서 커진 죄지, 뭔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져서 하는 그러한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요. 더빛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 빛이 나의 그 내면 속 깊이 구석구석 다 비춤을 받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어떠한 의도, 어떠한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은 없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러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 그럴까? 우리를 향한 그 시작하신 일,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 스스로의 그 뜻,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이라고, 참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죄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제일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그 누림,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그 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빌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가 잘된 같이 그 범사가 잘된 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도 잘 되는 것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는 사실 괴로움이 그날에 족하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그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살리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왜 스스로 살려고 뭘 먹느냐, 입느냐에 짐을 지고, 그거를 갖고 염려 걱정하느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세요. 실제 삶 속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는 얼마나 큰 짐인가. 자기 하나면은 아유 나 하나 뭘 먹고 뭘 입고 걱정 안 해. 그래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빌려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짐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거를 짐지지 않고 그걸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은 무책임한 것처럼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책임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짐을 져서 그 근심 걱정을 해서 그래서 네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키 하나도 자라게 못하고 머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그 검게도 희게도 못한다 그랬는데 저도 사실 참 많이 소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워 오면서 또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상대방 때문에 그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근심 걱정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느냐, 뭐가 바꿔지느냐 할때 근심 걱정이라는 거는 100%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랬냐? 그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장이다, 내가 엄마다, 내가 어떤 지체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고 싶고 뭐를 해야만 되겠고 뭐를 나눠주고 싶고 그래도 우리는 가진 것밖에 할 수가 없고요. 가진 것밖에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의 가진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보화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은 줄수 없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줄수 없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걔네들의 원하는 거다 해줄 수가 없어도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든지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래.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원하셔. 그러나 우리는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거를 같이 다 같이 감당하고 다 이렇게 정말 같이 해주기 원하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는 같이 더불어 겪을 수 있지만 대신 겪어주고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하다가요, 어떤 때는 미리 짜증이 나고, 미리 자기가 그 근심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져가지고,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보다 내가 힘들어서 오히려 놔버리고, 그 위로하고, 사랑해야 할그 상대를 오히려 멀리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근심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상대방들을 향한 마음을 믿는 거지요.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난 후에 겪은 일들은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보니까 그분만이 정말 나의 그 보화로 알게 되니까 그가 여태까지 유익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는 뭐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오물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잡고 있는 것이 그것에 점수를 주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자랑하는 데에 해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겪은 거는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핍박받았고 오해받았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받았지만 능욕받았지만 어땠어요? 기뻐했다예요. 세상에서 대우받고 편히 살아도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기쁨은 구름 하나 이렇게 끼어버리면은 햇빛이 가려지듯이 바람 불면은 여태까지 따뜻해 좋아하던 것이 옷깃이 여며지고 춥다고 느끼듯이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금방금방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능욕받는데도 기쁘고 고난받는데도 그 기쁨은 왜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이 참 사람마다 달라요. 자비롭다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그 자녀들은 자비의 아버지 하면은 이게 무슨 공상의 세계처럼 어떤 소설이나 남의 그런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지 자기 체험 속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들이 자비로운 아버지로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아버지 실질적으로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한국 같으면은 아버지는 위엄을 갖고 옛날에부터 그 아버지는 그막 엄하시다라는 그러한 그 존재지요. 그리고 요즘 세대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깊고 아버지 부재의 가정. 아버지들은 돈 벌어오는 기계 같고 뭔가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고 그 아버지들의 위치가 굉장히 자녀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한 문제예요. 근데 아무튼 그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시다. 자비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도 그 번역이 되고요. 인내하다, 자비롭다로도 그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즉 무조건적인 자비로운 인내로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성실하고 그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그 태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예요. 우리의 가진 것에 따라서 그분은 그 사랑의 계급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더 자식 더 사랑하고 돈잘 버는 성공한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잘나고 예쁜 그 칭찬받는 그러한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오히려 어떠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진토에 그 빚어져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즉, 절대로 우리를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야단치거나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채찍치고 맨날 내말 들어라, 내가 원하는 만큼 해내라,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비의 하나님의 상이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칠때 채찍을 갖는 거는 양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해치는 그러한 이리떼들이나 다른 대적들을 치고 하기 위해서 갖는 거지, 양은 채찍에 맞으면 죽었고 병들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려서 되는 양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야단쳐서 아니면은 그냥 가르쳐서 또 우리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병안 들고 더럽혀지지 않고 살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안 다루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더불어 거기에 못 박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갖고 태어난 모든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 가진 그 육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이기지를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벗어나지도 못한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죄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아는 죄라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 건데,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죄 속에서 그대로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자비예요. 우리의 애씀도 다름질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요?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벗어요. 이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돈잘 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아버지고 좋은 자식이고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그러한 위치에서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비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받는 거예요. 병신 자식 더 낀다고 말은 그렇지만 사실 부모들이 모두 다 병신 자식을 더 여기나, 아니 저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 왜 태어났냐, 애물덩어리다, 왼수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서 그 상대방을 약한 사람을 상처 주는 것도 사실 주위 사람들, 그것도 부모도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병신 자식 더 끼어서 더 보살피는 그 부모는 얼마만한 인내와 얼마만한 계속적인 사랑의 수고함이 따르는 것인지를 스스로가 알고 감내하는,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그걸 계속적으로 돌봐야 되니까. 키워서 자라고 그래서 뭐가 다 변화되고 그런 거를 보는 거는 기쁘지만, 수고함에 어떠한 그 결과가 있지만, 노상병들어 있고 노상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일은 어떻게 보면 지치기 쉬운 거요. 너무나 좌절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해내는 게 뭐냐? 사랑이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그 아이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겨주기 원하는 자원함이 있어서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는 거는 우리가 부탁해서 된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자원해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받으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분의 실질적인 행하심입니다. 그냥 마음만 있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 위로는 애통하고 슬플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말 그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그러한 거지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와 세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일체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가져진 특권이지요. 우리의 육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불어 육체와 더불어 모든 정력과 욕심이 못 박혀 죽었다예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정말 매일 괴로움이 족한 그 삶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 정말 먹고 입고 사는 그 일상 삶 속에서 가져지는 불안함과 짐스러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도 많습니다. 도적질을 하면 어떡해요? 도둑놈 소리 듣잖아요. 비굴한 사람, 뭐,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간음한 사람, 뭐, 이런저런,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나 사람들의 비판 속에 사는 거, 그러한 걸한 거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니지요.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은 고난입니다. 사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 먼저 돌 던지라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하며 그들을 판단하며 정말 뭐 죽어 마땅하다든지 돌을 던져 마땅하다든지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그치만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 받는 고통, 아니, 나의 사랑하는, 나와 이어진 그러한 가족들 때문에 받는 거. 한 집에 병자가 있으면 그집 식구 모두가 그 고통을 같이 겪습니다. 한 집에 그 알코올 중독에 폭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두려움 속에서 그거를 같이 겪고 살아요. 자기 죄가 아닌데 그게 같이 겪고 사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나라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남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전쟁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회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정말 그 리더들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이 겪고 뭐 모두가 겪는 것들 같이 겪는 거 있어요. 이래저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결국 괴로움이 족한 삶이요, 수고함과 슬픔뿐인 삶이라. 우리는 내죄 때문에 나도 겪고 또 대신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겪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일, 복음 때문에 겪는 일,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환난이 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들을 죽이려 한다. 있지도 않은 말로 너희들을 그 법정에 세우고 몰아 세운다. 너희들을 회당에서 내쫓는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살 수가 없다예요. 고난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은 그냥 가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체로 계속 병으로 겪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겪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계속 겪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서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버려지고, 그리고 학대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난들도 많잖아요. 원인을 따진들, 그래서 그것을 안들,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들.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그때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인이 어떻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꾸 무슨 일을 겪을 때 이게 내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 못 받아요. 그래, 내죄 때문이라고 쳐요. 그러면 어떡해요? 시간 되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시간을 되돌린들 또 자기가 죄안 짓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비읽기를 얻었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슬픔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서 더불어주는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거는요, 죄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긍휼히 여기심이고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끝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끝까지는 부르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부르면, 지금이라도 믿으면 얻게 되는 그러한 찬스가 또 주어지고 그 은혜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용서가 끝났다. 그럼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길, 열린 길을 제시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하시고 씻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많이 사역을 해서 나만 위로하고 나만 우리들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직 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가야 성도들에게 그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는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괜찮아 하는 그 한마디가 내게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받아주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신 그런 것들이 믿어질 때 우리가 어때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처럼 다른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걸 알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원인은 다를지라도 다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문제 속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은 줄 수 없지만 내게 계신 나의 보호하고 나의 자랑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텐데, 그들에게도 보화가 될 텐데, 갖고 있으니까 전해주는 거라고, 아니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냐? 하나님에게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환난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일생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본 일이 없는데 지금 60 넘어까지 하여튼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말 공중나는 새도 또 드래핀 백합화도 그 말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모르는 크리스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 뭔가 살기 위해서 뭐를 해서 뭐를 얻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살고 있고 그래서 살았고 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는데 살아왔고 그것이 없는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없어도 살리시면 살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물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게 변함없고 돈이 아무리 억만큼 쌓여 있어도 내 생명이 없어지면은 나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생명이 내 코끝의 호흡이 내 손 안에 없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를 쌓아놓은들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그들의 살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내가 숨 쉬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뭐를 쌓아놓은들 그것이 그 아이의 생명의 보장이 되지 않고 행복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물질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삶 자체를 제가 죄악시하고 그것을 불필요하다든지 그것을 없이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첫째 조건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네가 가진들 참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처럼 아무리 곳간에 내 잔뜩 쌓아놓은들 거기에 네 영혼이 거둬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서 나온 그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쌓은들 그 쌓은 것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 갖고 돈 벌고 살고 그런 걸로 딱 짜여져 가지고 그 속에서 하는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또 연태까지 살던 방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 아버지가 계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셔.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셔.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한테 살려져 왔기 때문에 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픔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나 상황 가운데서 항상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이 없는데도 사라져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부사전 과부가 알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겪었던 한 가지 한 가지 그 속에서 얻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겪은 사람 없습니다. 겪은 건다 부분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만 겪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각각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 나의 그 어떤 물론 정도도 다르고 그러한 그 거리도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다 누구나가 똑같이 겪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거 우리도 겪을 수 있다예요. 제 이제 동생 부부가 그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연태까지 살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선교 여행 중에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버스 추락 사고로 정말 동행했던 한 사람은 죽고 한 목사님 죽고 그리고 제부는 살았는데 두달 반이나 무의식으로 있다가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참 별별 일도 많았는데 제 일은 이제껏까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그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 가르치면서 그리고 중국이나 스리랑카나 타이나 여기저기 신학생들, 목사님들을 제자 삼아 가르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멘토로 그렇게 해서 일해왔던, 목회해왔던 그러한 제부가 그거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긴 살려주셨는데 육체가 회복되고 뇌를 다쳤으니까 그뇌 속에 여러 가지들이 회복되는 그 속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그 과정뿐만 아니라 삶 속에도 운전도 못하게 되고 할수 있던 것들이 많이 못하게 되고 생활을 못하게 되고 수입이 없게 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얼마만큼 회복될까? 그러면 뭐를 할수 있을까? 그거를 머리 싸매고 걱정할 만큼 여유도 없지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병하고 하루하루 그냥 넘기기도 급급하지만 그래도 생활이 걱정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 1월 말부터 이제 하와이 코나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헌신자들, 선교사님들이 직장이나 모든 걸다 두고 그냥 막막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따르면서 사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족들, 거기에 쫓아다니는 아이들, 그러한 걸 이러고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축복되고, 그들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신선한 거예요. 세상에서 있으면 맨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은 그 속에서 내가 버틸까, 그 속에서 내가 이겨나갈까, 그게 계속 지옥 같은데, 답이 없는 생각을 계속 고민해가며 힘들어해가며 정말 헉헉거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그냥 바람같이, 그렇게 막막하게 사는데, 그들이 겪는 고통, 그들이 겪는 그러한 많은 그 사람들의 배신, 그뭐 선교 단체나 교회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겪은 것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난들 많지만, 또 자녀들이 영양실조로 그 환경이 나쁜 데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유산하고 별별들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진 그 고백들, 그들이 가진 마음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 정말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냥 보스턴에 있는 집도 그냥 그거 팔아서 조그만 데로 이사 가서 그 집에 계속 페이먼트가 나가니까 수입도 없는데 그런 문제는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한테 그냥 다 드리고 가난한 사람, 신학생들,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쓰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고 있고 하나님이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진 거, 남을 돕는데 남을 살리는데 다 쓰고 싶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버스에서 소송하는 것도 다 그만뒀고 거기서 돈 받아봤자 결국 그 하나님이 자기들 보고 쓰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얘기해요. 다 남주라고 그럴 것 같지. 집 팔아도 다 남주라고 할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벼워진 거예요, 동생들이. 그냥 정말 두 생명 자기들 부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과 도움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가진 모든 거 물질적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의 그 받은 모든 것도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 고통에 이 좌절이 계속되나가 지옥 같은 그 마음이 뭐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유로움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나?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그 받은 고난이 내게 유익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든 세상의 악하기 때문이든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그렇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지 그게 소위 말하면 타당성 있는 그러한 고난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기뻐하라 하신 그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시나?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고난의 유익을 알게 하세요. 그래, 항상 그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간구했나니 네가 정신을 차리면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 이제껏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키워왔던 이제껏까지의 제부의 그러한 사역보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삶의 무너짐 속에서 지금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정신 차릴 때가 온다. 근데 그 정신 차린 후에 그 형제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 그 붙들어주는 일, 그 일이 이제껏 책상에서 공부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나누어 줄수 있던 그 어떠한 것보다 뭐예요? 사실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된 일이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엄마가 뇌경색으로 아버지가 뇌출혈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때까지 몰랐던 거를 안게 뭐냐면은 사람이 뇌를 통해서 완전히 감정이나 생각하는 거가 그 뭐랄까 다른 인격이 된다는 걸안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마음을 다시 먹고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특히 모든 것을 사탄의 공격이나 영적인 걸로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뇌의 신경 하나, 아니, 혈압 하나, 혈당 하나, 산소 공급 하나가 밸런스가 틀려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병도 아니고 뭐 몸의 변화로 인해서 그게 반응하는 거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치매 환자처럼 되고 그 사람이 뭔가 그 뭐랄까 죄를 진다 그럴까 이제 폐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귀신 들렸다까지 됩니다. 영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마음에서 원인 되는 거나 아니면 뇌의 상황에서 그 요인 되는 거나 다 원인이 다르다. 원인이 다르다면 치료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죄가 아닌 거를 우리는 죄악시 하기도 하고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치유해 주려고 오신 그 마음에 그 사랑과 그 자비, 그 긍휼의 여기심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자꾸 원인 따지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악시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는 지식과 모든 것들 영적인 거를 거기다 갖다가 붙여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구습이 세상에서 다 죄악시되어 있는 건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육의 소욕을 쫓아서 나온 구습이지요. 그 구습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 내 말이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형제를 죽이고 얼마나 스스로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죄 아래 있어요. 다 치우쳤어요. 다 무익해요. 선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우리 육체가 예수 믿었다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거듭남은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거듭난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거든요. 거기에는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다 예수님의 몸 안의 지체인데. 정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동생들에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겪어오면서 그 갈등하고 그 착각하고 정말 영과 혼이 갈라지는 그것들 속에서 스스로의 의가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떠한 믿음 또 아니면은 그 공로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 그것이 모두에게 나눠질 때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받을 자격 없는데 그냥 무조건 주신 거니까. 자격 있어 받은 건 은혜가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위로 안 받는 상황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고 하다가요, 상대방이 계속 뭐가 슬픈 가운데 질퍽거리고 아픈 가운데 그러고 있으면 짜증내고 야단쳐요. 그건 위로가 아니고 결국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생겼으니까 살렸잖아요. 죽음에서 건졌습니다. 그런 거지, 우리를 좀더 잘하라고, 좀더 훌륭해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죽게 생긴 사람도 살림을 받을 수가 있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받고, 예수를 믿는데도 어렵고,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다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암도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수 있고, 도적질도 당할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가 있고, 별별 일을 다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정말 벼락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더불어 울고 더불어 웃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위로도 넘치고, 그 고난받은 것, 그 환란을 겪은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또 위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물론 여기서의 지금 고난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돌던짐을 당하고 시름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이에요.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우리가 열매를 거둡니다. 썩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건 육으로 심은 모든 것의 결과예요. 그래도 위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정말 거룩의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으면 세상에서 정말 그 대가를 받는 거 그것은 할수 없어요. 그거는 받는 게 당연해요. 그건 벌이라기보다는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 같은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받는 그 선을 행하되 받는 고난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온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을 땐 오히려 하늘에 그 기쁨이 있고 더 전진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고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왜 그럴 수 있나? 그 자리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겪는 것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예요. 내가 죄짐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지요. 그러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일 가까울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하고 우리를 멀리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 참소할 사람을 잡아먹을 사람을 쓰러뜨릴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안심하고 살수 있는 하루도 없다라는 얘기.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고 우리 내면은 노사 구습에 쫓아서 자기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육을 갖고 있고, 죄의 법을 그대로 갖고 있고, 만심하면, 허리띠를 풀으면, 옷깃을 여미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세상 쫓아가고 금방 잠들어 있고 금방 우리는 육의 소욕을 쫓아서 행해버리는 거, 말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살리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자기가 위로받은 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그 속에서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도 유익되었고 그 고난이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옛날 다윗이 고백하듯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고난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냥 살아도 고난이, 괴로움이 족한 슬픔과 수고함의 삶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으면은 못 얻는 것이 위로입니다. 슬퍼보지 않은 사람이 못 얻는 것이 위로예요. 싱숭생숭 사는 사람은 다 싱숭생숭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특성이 다 있듯이 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싱숭생숭 사는 사람도 살다 보면은 몰릴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제가 언제 제일 하나님 앞에, 아, 참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다, 말씀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가 겪은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고 저를 살리신 그러한 일들이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일로 열매로 나타날 때 뭐예요? 제일 위로받아요. 제일 정말 이것이 그 있어서 좋았다,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 자체는 그때의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힘들었지만 거기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속에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될때 오히려 뭐 거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치유하시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상함으로 평강을 얻었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치유는, 위로받음으로 남을 위로할 때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 고난이 커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또 살리십니다. 또 건지십니다. 스스로 살 방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수 있구나 기대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또 살리시는 그러한 살리우심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울이 체험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막으시고 다 끊으시고 결국 하나님만 의뢰하게끔 그거를 연습시키시는구나. 그럼으로써 오히려 강건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사람들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섭섭하고 사람들 기대므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손 내밀어서 뭐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또 건지실 것을 믿게끔 자기 스스로도 믿고 그 사람들한테도 자꾸 믿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 없어요. 바울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또 항상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요. 겪는 일은 고통이요, 겪는 일은 환난이요, 겪는 일은 핍박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같이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거는 그 속에서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 건지시고 그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기도한 너희들도 간구함으로 그리고 같이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왜? 반드시 답은 거기서 살리실 거니까, 거기서 건지실 거니까.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져서 병들어서 사고로 뭐가 그런 거에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해진 겁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묵상할 일이 아니에요. 살려지고 있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살리우시는 하나님의 살리우심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죽어도 살리라. 정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육체와 더불어 정력과 욕심이 다 못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오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 사시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살리우심됨에 조차서 살다가 그냥 우리는 부르시는 날에 가는 것뿐이거든요. 그거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사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가 이제 영혼과 떠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육체를 이 땅에 두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는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 절망적인 것, 모든 그 세상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육체가 죽지 않게 살리신다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을 감옥에서도 건지시고 많은 고통에서도 건지셔서 그것도 살리우심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의 지금 살리우심이라는 자기를 건지신 거는 뭐예요? 마음의 소망이 없어진 거기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고 그 후에도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에 전진하도록 살리시는 그 살리우심이 하나님의 살리우심입니다. 그냥 목숨이 유지되는 얘기가 아니고 생활이 이 땅에서 유지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나? 죽어가고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가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살고 있는 삶이고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형제들이 겪고 이웃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무관하지 아니하고 무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절망 속에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신 그 손길을 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도 그렇게 건지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 이 땅에 왜 살고 있나?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우리의 보화 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하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바울은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고난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형제들에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형제들의 슬픔과 형제들의 고통을 같이, 그들의 짐을 같이 지고, 대신 살 수 없지만 더불어 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정말 서로 감사하게 하시며 서로 찬송하게 하시는, 우리 3절을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찬송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다는 것, 그 위로의 자비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것,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넘치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